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가 올해 2월 18일 날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 근 8개월 동안 주일마다 빌립보서 강의 설교를 들어오다가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설교를 하고 빌립보서 강의 시리즈를 마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고해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주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분의 사역 가운데 일곱 개를 가르쳤다면 그 중에 한 개는 돈과 소유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곱 개 중에 하나.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왜냐하면 믿음의 삶과 우리의 소유, 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 이 내용은 선명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드림과 관련해서, 이 소유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어떤 곳에 강의를 하면서 다루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큰 단위로 함께 티칭으로 다룬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괴로움이란 이 단어는 환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나고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헌금이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의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헌금 없이도 넉넉하게 견딜 수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그 헌금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빌립보 교우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15절이요.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질 그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사역에 동참했다.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약 한 150km,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서 유럽의 제2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뭐라고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다. 자,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근데 오해하지 말아라. 현금을 계속 보내달라는 그 말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왔고 11년 동안 이런 관계 가운데 정말 기억하고 있고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쓰는 것은 또 다시 헌금 보내달라고 쓰는 것이 아니다. 단지 너희의 진정한 부요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다룰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18절 에바브로디도 편에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가 보내준 헌금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이 전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도록 동참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다른 서신에서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 가운데 보낸 너희들의 마음 주께서 예물로 받으셨고 그리고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책임지신다. 이것이 19절의 종결 부분입니다. 참고해야 될 것은 이 빌립보서 1, 2, 3, 4장에 보면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본문상으로는 정치와 군사 관련된 용어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할 때는 폴리투마. 그거는 다른 곳에서 발견하기 힘든 정치적인 색이 가미된 용어이고요. 그리고 4장 1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 때도 그냥 스탠드 이런 그게 아니에요. 스테케테 이렇게 할 때는 자기 진지를 지키는 군사 용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재밌게도 상업 또는 사업 거래와 관련된 단어가 확 등장해요. 14절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할 때 이 참여는 파트너십, 동업 이러한 상업 용어이고 15절에 있는 주고받는 내 일 할 때 주고받는 이 두 개의 명사는 회계장부의 수입과 지출, 크레딧과 데빗 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17절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할 때 이 헬라어는 구자의 돈이 늘어남 그때 쓰이는 헬라어이고요. 18절에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인데 그렇지만 회계 용어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할 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돈이나 물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잖아요. 그때 쓰이는 헬라어예요. 에바브로 디도펜으로 너희가 준 것 지금까지 사업적인 상업적인 용어로 풍성하게 지금 상거래에 관련된 것 뭔가 이야기하는구나. 돈을 주고받았으니까요. 헌금이라는 게 상업 언어가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게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상거래 행위에 대거 사용되는 그 단어가 갑자기 제사용으로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행하는 돈과 소유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세속적인 것 같고 세상적인 것 같고 물질적인 것 같지만 이 주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서 나의 영원한 삶에 내가 누릴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에 임팩트를 가한다는 거예요. 주께 드리는 헌금은 주님의 소유권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나갈 때 이런 구절에 주목하고 또 이런 구절로 실험한 적이 있는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런 부분을 혹시 성님께서 주시는 부담 가운데 계속 영혼의 어떤 시름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왔고 뭔가 큰 게 있는데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영혼을 체포하다시피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철학이나 아니면 내 꿈을 비전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이것을 살아있는 성령님의 어떤 간섭 가운데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의 영적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에 근접된 복된 완성된 삶에 가까운 어떤 것을 저는 보장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진리와 도외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만 그거와 상관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린 이 상태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2장 1절은 어떤가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참 사랑하는 구절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모든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이게 living sacrifice. 산제물은 어떤 것일까? 자, 이것을 우리는 모순어법, 옥시모론 이릅니다. 옥시모론이라는 단어는 옥시 하면은 sharp, 날카로운 그런 뜻이에요. 모론 하면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는 늘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날카롭고 스마트해요. 똑똑한 바보 이런 뜻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 두 개가 결합하는 것을 모순어법이라고 그럽니다. 산제물은 제물은 전부 다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 되기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일까? 모순된 요구를 주님께서 하고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떠한 표현이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일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것,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두고 고민하고 용서하기를 연습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일반인으로서의 나는 그를 용서하기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를 living sacrifice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죄악이 나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는 죄악을 권면하는 사회이거든요. 엄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많은 세상이 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작업,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유나 돈과 관련해서 내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내가 수고하여 내가 머리를 써서 시간을 들여서 벌어들인 것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물론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연보, 헌금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하면서 누구의 예를 드는가 하면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듭니다. 마게도냐에 어느 교회가 있을까? 오늘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 대상인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북쪽, 헬라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마게도냐 교회를 그냥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래도 괜찮아요. 바로 적용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함이 있었음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것이 잘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극심한 환란이 있고 이 교회에 극심한 힘든 견디기 힘든 정도의 가난함이 있고 근데도 기쁨이 있었고 풍성한 연보, 헌금을 풍성하게 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헌금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헌금하지 마라.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 챙기기에도 힘든다. 그랬더니 사절에 보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 헌금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무엇일까?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 된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저는 아까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고 값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소유입니다. 빌립보 교우들이 어느 일정한 순간에 우리가 값주고 산바 되었구나, 우리의 삶의 소유권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하여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헌금하는 것 동참했다. 이게 빌립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값으로 주께서 사신 소유임을 깨닫고 주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물질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이끌으시는 대로 헌금에 동참했다. 이제 설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 헌금은 주께 드리는 이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 2, 3번. 그리고 성경적 헌금 원칙. 지금 다른 곳이나 티칭 보면은 재정 원칙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재정 원칙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헌금 원칙. 그것을 한 세 개 정도 우리 교회 영적 상황에 맞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적 권면으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번, 주께 드리는 헌금은 나의 영원한 지위와 신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부요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의 미래를 다르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신분이 똑같을 줄 알아요. 이것처럼 거대한 착각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토록 영원한 나라에서 엄청난 차이를 계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는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시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구원받으면 똑같이, 구원받으면 영광이 똑같이, 구원받으면 영원한 희락의 나라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것 똑같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한 영혼과 준비되지 못한 영혼은 엄청난 차이로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잠시 같이 가볼까요? 누가복음 16장. 여기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어떤 부자에 소속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를 다른 말로 하면 재산관리인,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이 청지기가 잘못 관리한다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고 주인이 그를 해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화가 난 주인이 그 재산관리인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다음 내가 직원을 뽑을 텐데 그 청지기에게 장부를 넘길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정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지기가 이것을 들었을 때 3절에 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큰일 났어요.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아! 알았다. 이게 4절이에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4절, 5절, 6절, 7절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재산 관리인이기 때문에 부자 주인의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대출을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르고 빌린 영수증을 다시 쓰게 합니다. 여기 보면 6절 기름 100마를 50마리라고 쓰게 합니다. 이 기름 100마를은 지금 우리 단위로 계산하면 1리터당 올리브 오일 1리터당 10불로 계산하면요 12만 불쯤 나와요. 여기 100마리. 이것을 6만 불 빌린 걸로 해라. 12만 불짜리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영수증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6만 불이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천사 같겠죠. 그 다음에 다른 또 빚진 사람 불러서 밀백석,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추정을 할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추정해 보십시다. 밀, 우리로 말하면 열트럭에 해당되는 것 돈 빌렸어요. 그런데 열트럭이 아니라 8트럭만 대출한 것으로 빨리 써. 자,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것을 성경 읽으면서 주의깊게 읽어야 됩니다. 아, 이거 사기치는 거 칭찬하는구나. 아니에요. 여기서는 wise라고 쓰기보다는 shrewd, smart, 꽤가 많단 말이에요. 진짜 칭찬한 게 아니고 의의가 없어서, 이야, 진짜 이 친구 일은 안 하더니 머리 하나는 진짜 잘 도네, 이런 뜻이에요. 칭찬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을 칭찬했을까요? 왜 주님은 이 스토리를 등장시켰을까요? 8절에 있는 이 말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빛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이게 청지기는 한 달 뒤면 해고되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한 달 뒤에 자기 자신을 준비해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 가운데서 그 빛의 나라에서 영원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뒤에 해고된 그 자신의 삶, 생계를 걱정하여 이러한 꾀를 내는 불의한 청지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혼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그 거대한 유산이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겠구나,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권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눈 감은 채 준비하지 않는, 투자하지 않는 채 영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께 드리는 헌금은 나의 영혼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헌금은 거대한 배당을 남기는 거룩한 투자입니다. 거룩한 투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물을, 재물을 땅에 쌓아둬요. 땅에 쌓아두는 보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악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쌓아주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의 간사함과 우리 마음이 기만하는 그것을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이 봅니다. 자신에게서도 보고요. 예를 들어 가상의 인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80세 노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80세 노인이라고 부르면 화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80세입니다. 근데 그에게 재산이 500만 불이 있어요. 이분이 500만 불을 80세 얼마나 누릴까요? 근데 이게 500만 불이 좋아요. 그가 생애 가운데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15년을 살지 몰라요. 80세이고 15년을 더 산다라고 합시다. 500만 불을 다 못 써요. 근데 500만 불이 든든해요. 그렇게 10분의 1을 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진짜 쓰는 것. 그런데 50만 불이 아니고 500만 불이 든든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속임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용해요. 내 것이 아닌데도 희한하게 마음 작용이 든든하게 느껴져요. 그 자체가 누리는 것이 아닌데도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내내내는 이 소유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왜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는가? 이 재물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마음에 정리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떠나요.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파산을 경험하거나 어쨌든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한 달 뒤에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만불에 대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니고 떠날 것인데도 든든한 마음. 함께 할 것을 믿어요. 우리 생각이 생각처럼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손해를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을 쌓아두는데 위치만 바꾸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잘못된 곳에 쌓아두지 말고 올바른 곳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영원히 너희 것이다. 근데 이 땅에서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 없어지게 되어 있다. 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이별해야 된다. 붙잡으려는 것 잃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맡긴 것 영원히 너희 것이 된다는 이 말씀이죠. 거대하고 영광스럽게 증식된 재산으로 우리에게 안겨집니다. 세 번째는 주께 드리는 헌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가장 확실한 이 땅에서의 확실한 안전보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오고 난 다음에 경제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적은 많이 듣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환율이라든지 어떤 경제 상황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적인 지표와 환경에 우리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염려가 이렇게 접근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가장 안전한 보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궁핍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데 궁핍한 가운데 드린 너희의 필요를,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시편 34편 9절 우리가 암송했던 것,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식으로 경외할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는 것, 주님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주님 것으로 여기는 것, 주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땅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급 채널을 열어놓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에 저 여러분은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3장 90절 외우시는 분 없죠? 잠언 3장 90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가 헌금 설교를 사역하면서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너무 많이 헌금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목회자 입을 통해서 남용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많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칙과 주님의 마음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본문이 정말 다루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주제를 뽑아서 설교하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3장 90절 이 구절도 워낙 많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영적인 원리는 작용하고 있다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나 자신, 나의 소유, 내 호흡하는 것,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제 나머지 부분 성경적 헌금 원칙 몇 가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어디서부터 1번 시작하는가? 어디서부터 헌금을 시작하는가? 얼마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 구약 성경에는 언약 백성들에게 레위기 27장 30절에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 11조. 구약에서는 10분의 1은 10%는 주께 드려야 하는 의무이고 그 밖에 자발적인 예물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니까 보험세 이후에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명령도 없어요. 분명하게 11조는 구약의 옛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주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과 스테이터스 자체가 달라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랬고 그것을 주님께서 의미를 풍성하게 해석해 주세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 들었다.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이 명령을 재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하겠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말로서 살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구약의 명령에 있었죠. 주님께서 말로도 살인이 가능하다. 네가 다른 내 자녀를 향해서 분노 가운데 이렇게 찌르듯이 하는 말들, 그것이 살인 행위에 해당된다. 그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이거든요. 27절 28절에는 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간음하다는 말은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가늠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눈으로 상대방 여자를 쳐다보면서 음욕을 품었다. 상상 가운데 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것. 실제로 피지컬리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어요. 그러나 상상 가운데 그 여자를 이렇게 범한 경우에 가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약에서의 살인과 구약에서의 간음 금지 명령에 대해서 새 언약 가운데서 오면 이것이 풍성하게 스탠다드 자체가 높아져요. 구약에 11조를 명령했지만 신약에 와서 11조를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필요를 제외한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 백성에게 영적 수준을 높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이 가난하고 드리는 것이 부족했을 텐데 자 우리 11조 10% 어떻게 드려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주님의 성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 전진시키는 데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11조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헌금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헌금 생활을 최소한으로 시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11조를 출발점으로 해서 내려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11조 의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헌금을 적게 드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헌금으로 드리지 않고 보탬이 된 그 10%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가져왔는지를. 두 번째, 헌금 원칙과 관련해서 먼저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에 우선하여 헌금을 헌신하십시오.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체는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줍니다. 기도의 책임을 지고 봉사와 섬김의 책임을 지고 재정의 책임을 함께 줍니다. 토요일마다 젊은 아빠들이 모여서 이 예배드릴 공간을 청소하고 악기를 셋업하고 의자를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집으로 갑니다. 감사한 일이죠. 함께 배를 탄 책임을 공유하는 작은 노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은혜를 취하는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에 재정적인 짐을 함께 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누리는 영적 공급,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지역교회에 헌금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성경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사도바울이 누구를 언급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이방교회에 주의 은혜와 복을 전파하는 수단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찾아와서 경제적인 궁핍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구절에 많은 것을 담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서 바로 이해되기가 힘듭니다. 여기 나오는 저희는 이방교회이고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회입니다. 이방교회 저희는 유대교회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어 가졌으면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공급받은 그 지체를 향해서 물질적인 것을 보내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잠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거의 매주마다 들었던 구절이에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말라기 3장 10절 매주마다 들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뒷부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여기 부분만 볼게요. 이 나의 집은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어딜까요? 나의 집.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이 나의 집은요, 문맥상으로는 정확하게 성전입니다. 성전 창고에 십일조가 들어오게 해라. 자, 이 십일조는 무슨 용도일까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입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외와 율법 교육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임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십일조,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서 주의 집에 채우는 것을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찾아서 직무를 이탈했고, 그들이 직무를 이탈함으로써 율법이 해이해지고 언약 백성이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가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사역단체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후원해도 됩니다. 그러나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자신이 속한 교회에 우선하여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그 외의 것을 다른 곳에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는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많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물질 축복을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활의 수준을 높이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헌금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소유의 청지기라는 표현을 써요. 소유의 청지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재산 관리인이에요. 재산 관리인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 필요하겠죠. 그 돈이 더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재산이 있는 건데 재산 관리인이 그것을 자기 삶의 스탠다드를 쭉쭉쭉쭉 높이는데 다 사용하면은 책망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으로 헌신해요. 그런데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남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물질적인 축복의 시작이 나중에 보면은 아주 안 좋은 형태로 그 사람을 말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산 관리인이 들어오는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스탠다드를 높이는 것으로 다 유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공금 횡령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헌신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십시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의 공급은 모두 거룩한 헌신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것을 꿈꿔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의 출발점을 11조 10% 드리고 90% 가지고 생활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맡기신 분량이 늘어나서 지금 우리 가운데는 11조뿐만 아니라 12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10의 3을 드리는 사람. 근데 이것이 커져서 내 삶 가운데 주께서 맡기시는 분량이 커져서 내 삶의 퀄리티나 수준은 똑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90%를 드린단 말이에요. 역전되어서 90%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결코 빈궁하거나 빈핍하거나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이 하나님이 너무 부요하고 너무 강력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제스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 내 삶의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내가 빈핍함을 가난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과 내가 드리는 이 90%가 하늘의 엄청난 보화를 나의 영원한 자산을 증식하고 있다는 거룩한 기대. 저는 이런 하나님들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많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내가 구입한 산 주식의 그 회사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과 똑같고 내가 소유한 건물, 내가 오클랜드에서 건물을 샀는데 땅값이나 건물값에 대해서 호주의 땅값 오르는 건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 지역에 오클랜드에서 산 바로 이곳에 내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소유를 땅에서 하늘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후하신 주님께서 밀크의 하나님께서 원더풀 하신 주님께서 내가 올려놓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증식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배당하실지는 주님 나라에 가봐야 될 것이며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경이로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요. 기도하십시다.